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골라서 함께 읽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이죠. 리동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동무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먼저 듣고 올게요.
아, 또 하나 논란의 대상인 것이 할당제 폐지 부분입니다. 여성 할당제, 청년 할당제. 이준석 대표가 폐지를 공언을 했고요. 여기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할당제가 오히려 불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역차별 문제겠죠.
네, 여성 할당제 폐지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굉장히 팽팽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네, 최근 여성 할당제와 관련해서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성 할당제 없애야 한다와 여성 할당제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는 측에는 대표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의 정치인이 있고요.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여성 할당제 옹호에 나섰습니다. 여성 할당제 논란에 불을 지핀 화두가 또 공정이기도 한데요. 오늘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성 할당제가 뭔지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사회, 공직 진출을 위해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대부터 법제화되었는데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건데요. 이미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또 여성 사회 진출이 힘드니까 이걸 네.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보완하자는 건데 그러면 한국에서 여성 할당제가 적용되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정당 내 여성 할당제가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비례대표 47명을 뽑을 경우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 12명 이상은 여성으로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당법이다 보니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네.
이에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여야 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했습니다.
네.
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성 할당제가 나온 게 20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꽤 오래되다
네,
보니까 사회 분위기도 좀 바뀌었고 또 과거와 같이 막 불평등했던 것도 좀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자. 그게 공정하다. 뭐 이런 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말씀하셨듯이
네.
경쟁력이 있고 더 이상 할당제 등의 제도적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라면서 여성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공약으로 여성 할당제 폐지를 들고 나온 이준석 대표는 젠더, 그러니까 성 문제죠.
네.
문제를 공정한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즉, 여성 할당제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지난 6월 글로벌 리서치가 20대, 30대, 그러니까 MZ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여성 할당제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남성의 71.5%는 반대한다고 답했고요.
네.
반면 여성의 68%는 여성 할당제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뭐 여성들은 찬성하고 남성들은 반대하고 네. 이게 또 성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한국의 남성 청년층, 딱 우리 이정철 기자 정도의 층에서
네,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니지만 일단
네.
거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성 할당제를 유지한다면 남성의 취업 기회가 박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문턱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죠.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 소통망 등에서는
네.
기업에서 사람 채용할 자유도 사라지고 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는 요즘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발의 배경에는 여성의 교육, 사회적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여성에 대한 사회 간섭, 제도적 차별이 사실상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사실 뭐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졌다. 이런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여성 할당제가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을 위한 제도니까 남성들 사이에선 당연히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봤을 때 여성 할당제를 폐지해도 될 만큼 좀 공평해졌을까요?
네, 이 질문이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관련해서 아직 통계가 많지 않고 또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여성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의회들 보면요. 의회 현실은 여전히 비대칭적입니다. 1995년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였고요. 25년이 지난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5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57명이면 국회의원 300명 중 19%에 해당하는데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 황버승희 의원은 만족할 만한 숫자이르면 할당제를 없애하는 건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진입 자체가 쉬운 구조로 바뀌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졌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쪽을 좀 보면요. 기업에서는 여성 할당제 대신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이런 이름으로 제도를 시행해왔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 채용 과정에서 남녀 양쪽의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지난 4월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취업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으로 꼽힌 10개 사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5개 사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류 전형 합격자가 특정 성별이 2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서 성별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별 기준의 하한선이 행정직에서는 40%, 기술통합직에서는 25%,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35%, 한국마사회에서는 30%입니다.
네.
근데 이건 서류 전형이고요. 이후 전형에서는 최종 단계까지 성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공기업 중에는 채용 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해서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 여성 비율은 2019년 기준 16.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성들이 아까 뭐 여성 할당제를 많이 찬성을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무조건 또 할당제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성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도 할당제가 무조건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실력 없이 할당제 때문에 자리를 얻었다는 편견이 싫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여성 할당제 자체가 여성을 무턱대고 배려하자는 제도는 또 아닙니다. 앞서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여성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네.
여성의 능력이 좋아도 또 이런 장벽이 있으면 사회 진출이 어려우니까
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여성 할당제는 여성을 무턱대고 배려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할당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슈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도 먼저 듣고 올게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기 내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정부의 공약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에서 440원, 5.1%가 오른 금액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또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시급이죠. 올해보다 5.1% 오른 $7.9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시간 일하면 $7.9 받게 된 셈인데요.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7.9를 표결에 붙여서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함에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네.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로자한테 적어도 이런 정도의 돈은 줘야 된다. 어느 정도 노동자의 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근데 협상안이 의결이 됐는데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곳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이건 분명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계와 자영업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이 처음부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9.42를 제시했는데요. 이후 협상 과정에서 1차 수정안에서 $9.1, 2차 수정안에서는 $9, 또 3차 수정안에서는 $8.7를 내놨습니다.
네, 조금씩 그래도 내려는 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7.61를 제출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 $7.62, 3차 수정안에서 $7.7를 제안했는데요. 최초 요구안 때 $1.8에 달했던 양측의 간극이 점점 좁혀졌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노동계는 더 달라고 하고 경영계는 덜 주려고 하고
네.
정말 이런 간극이 느껴지는 숫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협상을 했는데도 둘 다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둘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공익위원회도 개입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협상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지 구간으로 $7.8에서 $8.1를 제시하고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나 노사 모두 이 범위에선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고요. 공익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 퇴장 후에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올해도 온전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반쪽 표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측의 불만도 상당할 것 같아요. 완전히 합의를 못했으니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있나요?
회의장을 나온 사용자 위원들, 경영계는 오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시급 $9.7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8.7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결국 공약을 이행 못한 건데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마지막 최저임금 의결이어서 노사 모두 촉각을 세웠었는데요.
네.
더욱이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은 임기 초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2022년 최저임금 $8.7를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사 관계자들과 공익위원들의 머리를 맞대고 정하는 구조지만
네.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한 번에 확 올라섰잖아요. 이게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듬해인 2018년 최저임금을 $6.5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에 비해서 16.5% 인상된 수치였는데요.
네.
사상 최대 인상률이었습니다. 이때 노동계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었죠. 반면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인상률이 둔화되었고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였습니다.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8.7 달성은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네, 북한에는 최저임금 제도 같은 거 없죠?
네, 거기는 의사나 뭐 일반 노동자도
네.
월급이 한 3달러 정도 되죠.
그냥 네.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최저임금제가 마련되어 있고요. 뭐 이견은 많지만 어쨌든 서로가 한 발 물러서는 양보의 미덕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와 함께 오늘도 주요 소식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